자,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지난주에 안 오셨거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렌지의 이 스티커가 무슨 의미인가 뭐 이렇게 좀 의아하실 분이 계신데, 교회라고 하는 그 밝은 빛에 대한 개념으로 옐로우라는 개념과 또 가정은 따뜻함, 사랑을 뜻하는 그 레드, 빨강색을 합쳐서 잘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강과 노랑을 합치면 주황색, 오렌지가 돼서 오늘 오렌지색 드레스 코드를 입고 오자 그랬더니 찬양대원들 부쳤고, 곳곳에 보니까 옷도 입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반드시 이따 쓰십시오. 예, 때때다가. 12월 우리가 한 달 동안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의 말입니다. 예, 우리가 잊혀진 단어가 바로 이 스승이라는 단어, 그리고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참 안타깝죠. 성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로 참된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하는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참된 제자의 표지, 증거는 뭘까? 저 사람 참 제자답다라고 하는 표지,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말을 따르고 철저히 신뢰하는 것. 이게 제자의 표지입니다. 자, 그래야 이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태라는 저자가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6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질문이 있어서 묻습니다. 이 만남은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에요. 인생 평생 동안 스승을 모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만남과 기회를 얻은 만남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에요. 자,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마태는 그 인물을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청년을 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관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very important person이라 줄이면 VIP였다. VIP.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젊었어요. 돈도 많아요. 고위층의 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최고의 신랑감이 누굴까요? 네? 힌트가 주어지셨나? 저는 최고의 신랑감은 교회 오빠라 생각합니다. 그거면 됐지 뭐.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없으셔서. 바로 여기 이 청년이 최고의 신랑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돈 많죠. 싱글이죠. 고급 관리죠. 부족할 게 하나 없습니다. 소위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을 회당 오빠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꾸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 참 이게 잘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에 여기 쓰여진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틴어하고 헬라어는 영어의 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다스칼로스의 뿌리를 받아서 생긴 단어가 티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에 사용하는 선생님 할 때, 교사 선생님 할 때 쓰여진 단어가 이때 당시에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통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단순히 선생님 정도로 안 겁니다. 여러분 이 알미라는 거 참 중요한데 이 청년의 알은 예수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청년은 지식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으로 압니다. 그거는 지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대로 참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정도의 수준을 이 청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선생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20절에 대답하시면은 19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모든 것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청년을 보면 어떤 게 딱 떠오르는지 아세요?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근자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자감 풀으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어요. 또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 양반,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선한 일도 많이 했고 내가 벌은 돈 중에 자선 행사도 많이 했고 이 정도면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은 자로 섰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주님이 이 청년의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뭐라고 나오죠?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데, 이 온전함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데 너는 지금 온전하지가 않아.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를 때에 하늘의 보화를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중심은 예수님의 관점은 그 청년의 폐부, 중심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와서 주님을 따르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뭐가 꽉 차 있어요? 재물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과 명예와 이 성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꽉 차 있는 욕심이 있으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꽉 차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올 때에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 이거 아니면 나는 자존심 꺾인다 하는 거 있습니까? 혹은 자녀들에게 온통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너는 나의 자존심처럼 이 자녀의 태도에 의하여 일희일비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냐?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임을 저는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슬픈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뭐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그 말은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어떤 사람,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록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을 끝까지 모아서 수만 평 땅을 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모아서 남 보란 듯이 외제차 몇 대 굴리면 뭐합니까? 집을 덩그러니 크게 해가지고 화장실 세 개, 네 개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이 세상이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영벌에 처해진 인생이라면 가장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가 많은 재물, VIP라고 하는 이 명예 붙들고 주님을 모릅니다. 슬픈 거죠. 너무 슬픕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여기 어떤 사람이 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지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사탄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조건절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해주려고 합니까? 내가 믿어드렸으니. 이 패턴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뭐가 바뀝니까? 내가 얻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을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오랜 동안 불교에 심취했다가 교회 나왔는데 변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자녀들에게 막 축복도 주어지고 사업도 막 빵빵하게 나갈 줄 알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관심을 가지면 온통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세상 재물이에요. 기껏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에 여러분 그것을 만족합니까? 베드로의 지식적 믿음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에게 바로 얘기를 하세요. 자, 보십시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지금부터는 귀를 쫑긋하셔야 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한두 분이 눈을, 두 눈을 감고 계신데 두 눈을 감으셔도 안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옆구리 이렇게 살짝 치세요. 괜찮아요. 저도 한때 이렇게 청년 때 교회 와서 이렇게 잠깐 잠을 자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 순간이고 옆구리 탁 깨우세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그 말씀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하여 이 땅을 다시 리뉴, 새롭게 변하게 하시겠다. 믿습니까? 이것을 소망으로 갖고 여러분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온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온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될 때, 즉 영원한 천국으로 다스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 열두 제자들에게는 열두 보좌를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하늘의 복이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열두 제자 아는데 다 알아요. 이 권세라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자,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하늘의 보화의 약속입니다. 제자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참 우스꽝스럽구만. 어떻게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를 버리라 하는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사실 이 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저 하늘에서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받고 영생을 약속할 것인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2012년에 케네스 베라고 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그 선교사였 목사가 북한을 땅에서 억류되는 사건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이 목사님은 2005년도에 중국 땅을 갔다가 북한에 대한 소명을 받고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분들을 관광비자로 해가지고 북한 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무역도 하고 뭐 소개도 하고 이런 그 정도 수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300명의 중보 기도자를 모집하고 23번째 북한을 방문하던 어느 날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관광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백에 컴퓨터 외장 하드가 있는 걸 깜빡 모르고 거기다 넣고 들어오다가 걸린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문건 뭐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이 목사님의 죄명을 두 가지로 했어요. 국가 전복 음모죄, 국가 수반 비방 증상죄로 기소해가지고요. 2014년 4월에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외장 하나 발견됐다고요. 웃긴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이 외장하드의 뭐 기도 내용이나 이런 걸 다 보고서 당신 이게 국가 원수에 대한 우리나라를 전복하는 음모죄에 해당하네. 그러니까 참 희한합네요. 한국 사람들 이거 보도 아무 그것도 없는데 당신들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국가가 전복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됐다가 어느 데 갇혀요. 한 1년쯤 지나서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노동을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집에 갈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세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질문하셨대요. 그래서 답을 했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 주신 거예요. 주님과의 그 대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랑 함께 노동 교화형에 처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죄 쓰고 다 노동 교화형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전까지는 여기 있는 간부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짓누르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못했던 건데, 이제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대요. 내가 너를 이곳에 죄수로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보냈단다. 내가 너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단다. 너는 어둠에 갇혔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빛으로 이곳에 와 있단다. 양을 먹이라. 그 다음부터 거기에 있는 30명과 함께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가족같이 지내는 작은 천국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질문 한번 해봅니다. 주님을 음성을 듣고 기도했던 이 절체정면의 순간 속에서 이 선교사가 마음먹은 게 뭐죠? 집을 버렸다는 의미입니까? 자녀들을 포기했다는 의미예요?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 나를 신뢰할 수 있니? 삶의 우선순위에 내가 너의 1순위가 될 수 있니? 너 난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Save me,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집에 보내주십시오. 허한 날 눈뜨면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러나 주님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나니까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뭐라고 바뀌었는지 아세요? Please use me.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같은 죄인도 주님 사용하셔서 이 북한 땅의 핵심 심장부에 오게 하셔서 저 30명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년 동안 갇혀있고 2년 이후에 풀려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그 간증 속에서요, 이 선교사님이 이랬답니다. 어느 날은 쓰러지기 전에 참 배도 고픈데 평양냉면이 한번 먹고 싶다. 그런데 간부가 갑자기 저녁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하나 시켰어. 그랬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평양냉면이 눈앞에 딱 와.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좀 고생한다고 삐지지 말고 평양냉면 잘 먹고 힘내라. 1년쯤 지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이제 방문을 하는 계획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방문하기 전에 마음속에 이제 주님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자꾸 미국에서 먹었던 이제 음식들이 생각이 난대요. 뭐 하나 초콜릿을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뭐라고 샬라샬라 거려가지고 그 초콜릿을 먹고 싶고, 두 번째는 키캣이라는 초콜릿을 먹고 싶고, 세 번째는 육포가 먹고 싶고, 네 번째는 견과류가 먹고 싶고, 뭐 이런 마음속에 다섯 가지를 그냥 마음속에 품고 그냥 이렇게 있었대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먹기 좀 창피하잖아요. 어머니가 방문을 와가지고 보따리를 푸는데 첫 번째 그 샬라샬라한 초콜릿을 꺼내시고, 두 번째 키캣을 꺼내시고, 세 번째 육포를 꺼내시고, 네 번째 견과류를 꺼내시고, 하나님 위로하심을 경험했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딱 한 가지예요. 너 나 사랑하냐? 나를 신뢰하니?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되게 나를 믿는 나의 제자가 돼줄래? 그러면 내가 너를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이것이 제자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케네스베 선교사님은 어쩌면 지식적인 믿음에서 이제 체험적 믿음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체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순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마디로 쫙 묶으라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악을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제자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만드는 거,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가? 주님을 나의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가? 주님이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의 30절을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은 세상적으로 성적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일가나 LG처럼 돈 많이 버는 순서대로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면행하고 재물이 많은 청년은 퍼스트 우선순위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저 천국에 가면 많으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 청년이 1순위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하는 3D 업종에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기대하지 못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감으로 저 천국에 당도하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할렐루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천국에서 벌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돈 많이 버시면 뭐하겠어요? 소고기 사 먹겠지, 좋은 차 타겠지, 넓은 집에 살겠지, 그게 뭐라고요? 하늘나라에는 기록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이름도 빚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 슬퍼요. 반전이 중요한 것이에요. 반전이. 5년 전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적으로 하나님, 이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우길 원합니다 하고 제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 교회는 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서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참 우여곡절도 있고 오해도 있고 속상한 말도 많고 한데 상관없습니다. 저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안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면 된다. 그런 의미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간에 어떤 변화와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여기 다른 거기를 이제는 떼세요. 떼셔서 느낌과 소감을 이따가 동영상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아닌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이름은 키즈 오브 킹, 바로 왕의 자녀들입니다. 지난 50년 가까이 서울 반석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왔습니다. 오랜 기도와 준비 끝에 2018년부터 모든 세대를 왕의 자녀들, 키즈 오브 킹으로 세워가는 콕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콕은 결코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다져온 교육하는 교회의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교육 공동체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가는 작지만 소중한 몸부림입니다. 콕은 서울 반석교회만의 특별한 시도입니다. 9가지 다양한 교육 요소 아래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매주 말씀에 따라 부서마다 공과를 만들고 주제에 알맞은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1년 52주 동안 같은 성경 본문으로 전세대가 예배드리는 것은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서울 반석교회만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사명이자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앙교육은 단순히 주일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고등부를 넘어 청년부로 장년 성도들까지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세대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큐티와 성경 읽기, 성경 암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대가 하나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교육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콕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나누며 삶에 적용해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서울 반석교회 모든 가정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콕은 전 세대가 함께, 교회와 가정이 함께 내딛는 변화와 성숙의 힘찬 발걸음입니다. 콕은 1년에 12가지 주제를 다루고 3년 주기로 계속 반복하면서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3년 동안 36가지 주제에 맞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뿌리를 둔 건강한 나무로 세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에 콕은 영아부부터 장년까지 신앙의 발자취를 담은 전인적 기록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 세대가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인적 기록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주일 1시간의 예배와 성경 공부로는 세상을 이기는 왕의 자녀들로 설 수 없기에 주중에도 성경, 교리, 세계관을 가르치는 사역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2020년에는 성경 읽기, 암송, 큐티, 가정예배에 더욱 초점을 맞춰 큐티와 1대1 양육을 위한 전문 교사를 양성하고 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연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캠프를 열어 반석에 더 많은 가정이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서울 반석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세우는 교육 공동체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서울 반석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 교육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새로운 희망이 될 때까지 전 세대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끝까지 달려나갈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배우고 왕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며 그분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가 모두 콕 바로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교사들이 2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 공과도 새로 제작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참 수고 많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온 세대에게는 부탁하는 거는 이 교회 교육으로 아이들을 이제 밀어버리면 안 되고 이제 가정에서 함께 전 세대가 어울려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작년 교육까지 쭉 이어가져 나갈 테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모아주셔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왕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설반석께서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지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체험된 믿음, 결단의 믿음, 신뢰의 믿음,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세대들로 만들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